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기로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사람은 자기가 믿기로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또 이제 과학을 뭐 모세로부터 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했던 찰스 라이엘 이런 사람에 의해서 제시됐던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지질시대표가 1700년대부터 시작해서 진화론자들이 가장 기초로 삼는 그런 고정 패러다임이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홍수 심판의 사실을 증거하는 이 모든 화석들을 가지고 이런 과학적 실제 검증도 되지 않고 그냥 유추와 가설에 의해 구성된 이 지질연대표에 끼어 맞추는 식의 그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진화론의 현실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 바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자신들의 추론을 바탕으로 만든 자신들의 가설과 주장을 이게 지금 사회 학교 교과 과정에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서 지금까지 거의 150년, 200년이 지나는 동안 뭐 모든 교육의 기초로 그렇게 이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현재 이 지구상에서 교육을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진화론적 사고 방식에 물들어서 그런 세계관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찰스 다윈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한 기초를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도 지금 잘못 교육된 그 진화론적 패러다임 속에 우리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심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고작 한 번 교회 와서 그것도 30분 정도 설교를 듣는 그런 일반적인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으로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뭐 주일날 한번 왔을 때도 30분 정도의 설교도 되지 않지만 그것도 대부분 재미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작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바르게 세계관으로 심어가야 되는 것들은 건드리지도 못하죠. 뭐 주일 학교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 어른 예배라고 하는 그런 대배 같은 데서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다 무슨 이제 특별한 어떤 세미나 뭐 집회 이런 걸로 돌려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주마다 와서 생활하는 이 기본 생활에선 다 빠진 상태로 그냥 그렇게 자꾸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것 위주로 그러니까 재미와 뭐 이런 걸 위주로 자꾸 운영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또한 모든 그래서 교회 전체 구조가 거의 개혁적으로 뒤바뀌어져서 성경을 중심으로 바르게 살피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방향 정렬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육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개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참 교회가 점점 가망이 없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가정을 중심으로 또 믿음의 아버지들이 정말 그 가정에서 제사장이 돼서 그 아버지들로부터 성경의 이 역사들이 가치관들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더불어 교회도 재미를 주는 자꾸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고 뭐 또 찾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경을 묵상하고 바르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바르게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그 영적인 가정 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신 사명들을 바르게 또 온전하게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진화론자들이 이 1700년대에 나온 이 지질연대표를 자기들이 무슨 성경처럼 사용하면서 모든 것은 이제 여기에 지금 꿰맞추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그 화석들을 살필 때 이 지질연대표에 따른 어느 지층에서 나왔느냐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화석이 그 지층에서 나왔으면 무조건 이제 그 지질층만큼 오래됐다라고 간주를 하고 분류를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적 연대 측정은요, 1900년 중엽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찰스 라이엘의 그 추측과 가설로 만든 지질연대표라고 하는 이 고정 패러다임을 따라서 그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어디냐,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가지고 그 화석의 존재를, 화석의 그 출체 연도를 단정하고 그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래놓고 그걸 책에다가 담아가지고서 그 아이들에게 막 가르쳐버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시대에 맞추어 보이는 이 화석 연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저들이 이 고정적인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는 지질 연대표,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들이 만들어 온 저들의 논리 안에 그 책 안에만 사실 그게 그렇게 존재하는 거지, 실제 이 자연의 모든 것은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지층 모든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진 않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화석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다 이제 과학적인 방법들을 뭐 사용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같은 거를 활용을 하는데요. 이건 1949년에 나온 그런 방법입니다. 윌라드 프랭크 리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인데,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어떤 물질을 이루는 원소 중에는 불안정해서 이게 그 원래 원소에서 다른 원소로 변해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화학 성질은 같은데 그 중량, 질량이 변하는 그런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방사성 원소인 모 원소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작된 원소가 붕괴하면서 안정된 그런 또 자원소, 다른 원소로 변해가는데, 이 붕괴를 통해서 원자의 수가 절반이 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반간기라고 그러거든요. 반으로 이제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반간기는 원소에 따라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에 남아있는 방사성 원소의 숫자를 통해서 이 물체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의 그 물질에서 그 안에서 변화된 원소들이 이제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얼만큼 이 시간이 흘러갔느냐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우라늄, 토륨, 납, 스트론튬, 포타슘, 그리고 이제 방사성 탄소 이런 거거든요. 우라늄 같은 경우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변하지 않는 납까지 변해가는 그 반간기가 한 45억 년. 그리고 칼륨에서 아르곤으로 변하는 반간기는 12억 5천만 년. 그리고 탄소, 탄소에서 질소로 이제 바뀌어지는 반감기는 5,730년.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층의 이제 수십억 년의 연대 측정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는 우라늄, 토륨, 납, 뭐 스트론튬, 포타슘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5만 년 이하의 짧은 연대 측정에 이제 탄소 측정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학이 밝혀낸 사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그 찰스 라이엘이 그냥 추측과 가설에 만든 그 지질 연대표를 가지고 단정짓는 것보다 상당히 좀 지혜롭고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한 결과를 지금 이제 46억 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과학적 사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동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도 많이 이 전체 사실을 숨기고 잘못 적용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했던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그 과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그냥 과학이 말해주는 사실이 정말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유추했냐, 이거를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지구에 있는 탄소 연대 측정의 샘플이 될 만한 게 없는 거죠. 즉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어떤 그런 표본이 될 수 있는 그 최초 자료. 그 아무리 지구에서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지구 생성 위에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이런 탄소 연대 측정법 같은 경우는 그 초기 상태가를 알아야 측정 가능한데 그런 물질이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주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하다가 지구로 떨어진 운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쓰이지 않고 남은 재료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근데 특히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 같은 데 보면 소행성대 같은 게 이렇게 막 조그만 띠를 두른 것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물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약 5만 년 전에 이 소행성대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운석이 지금 미국 중부의 애리조나주 캐니언 디아블로 근방에 떨어져서 아주 커다란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이 운석이 이제 떨어진 지역명을 따서 캐니언 디아블로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1947년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해리슨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으로 운석의 생성 연대를 알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고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사람 그 학생에게 이 물질의 납 동위원소를 분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터슨의 노력 끝에 1950년대 중반에 이 운석에 남아있는 우라늄과 납의 양을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발견된 게 지구의 그러니까 운석의 나이가 45억 년이다. 나중에 수정이 돼서 45.5억 년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이걸 연구하면서 납이 인체에 미치는 그 악영향도 알게 되는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요즘 우리가 쓰는 언리드라는 이 연료도 그게 이제 그냥 연료를 사용했을 때 이제 납이 얼마나 인체에 좋지 않은 것도 발견하는 그런 일도 했지만 어찌됐든 이런 방식으로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는 일에 힘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최초의 빅뱅으로 태양계가 생길 때, 온 우주가 생길 때 그 같이 생긴 거니까 그 운석을 그 영향받지 않은 최초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그 운석을 우리가 조사를 하면 지구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운석에 포함된 우라늄 원자는 얼마가 되냐, 납이 얼마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 원자가 먼저 몇십억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토륨으로 바뀝니다. 토륨 원자가 되고 이 토륨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30일 정도 만에 토륨은 프로타티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타티늄은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또 다른 원소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핵 변환된 원자는 그런 붕괴 사슬의 종점이 어디냐면 그렇게 변화되다가 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납은 그런데 이제 바뀌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영원히 그대로 남아서 더 이상 붕괴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구에 떨어진 운석에 포함된 이 납의 양, 이 납의 양이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함께 지구가 처음 생성되었을 당시의 납의 양과 같은 비율일 거고 그리고 우라늄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붕괴하기 때문에 이 운석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얼만큼의 우라늄이 있고 얼만큼의 납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운석의 나이를 따져서 지구의 나이를 추정한 거예요. 아주 과학적 원리를 지금 대입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운석에 남은 납의 양을 측정해 보니까 결국 지구가 45억 년이다. 이 운석이 45억 년이다. 고로 지구도 45억 년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미국에서 발견된 운석이 태양계가 처음 빅뱅으로 빵 터져 만들어질 때 그때 생긴 운석이다라는 전제. 그런 믿음 하에 이런 결론을 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창조와 관련해서 진화에 대해서 나누면서 자꾸 강조하듯이 온 우주의 생성 초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그때, 뭐 세상으로 말하면 빅뱅으로 터졌을 그때, 그 초기 상태가 어떤 상태고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이 운석이든 뭐든 그게 흘러오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구에 떨어진 운석이 태초 태양계가 생성될 때 운석이라고 단정을 짓고 믿음을 가진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운석을 가지고 과학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우라늄과 나베함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45억 년이다. 또 조금 다시 해보니까 45.5억 년이다. 그래서 지금 46억 년이네. 이건 너무 좀 억측이고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중요한데 전제가 하나도 형성되는 게 없는데 이제 그걸 단정을 짓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정 자체가 객관, 합리 이걸 목숨으로 여기는 과학의 본질과 충돌하는 거고. 근데 이걸 과학이라고 믿어버리니까, 과학적 사실이라고 그들이 믿어버리니까 이건 샤머니즘보다 더한 지극히 비과학적이면서도 대담한 완전한 미신 종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지구의 초기 상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구의 초기 상태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다른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계에서도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일이 없는 건데, 이게 우라늄에서 나브로 변화될 때 바로 나비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중간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나비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일정한 헬륨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 하나가 그러니까 1대1로 변화될 때, 1대1에서 1로 변화될 때 그 과정 속에서 방출되는 헬륨이 있는데 그 헬륨의 양이 숫자로 따지면 8이 나오는 거야. 하나에서 하나로 변화될 때 8의 헬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사실, 이건 과학적 원리니까 이거는 진화론자든 누구든 간에 다른 말할 게 없어요. 이건 진짜 증명된 사실이니까. 자, 그러면 45억 년 동안 방출된 이 헬륨을, 지금 있는 헬륨을 역으로 이제 측정을 해보면, 측정을 해서 역으로 따져보면 지구의 초기 상태가 우라늄으로만 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또 45억 년 지구의 나이가 타당성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과학적 방법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현재 진화론 측 주장에서는 지구 초기 상태를 전부 우라늄으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초기 우라늄이 반감기를 거쳐서 생성한 납, 이 납의 비율이 현재 이제 측정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우라늄에서 납이 변화되는 45억 년, 6억 년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45억 년이 됐든 뭐 46억 년이 됐든 그럼 그 기간을 가지고 그러면 변화되는 시간 45억 년에 따른 헬륨 양을 계산해 보면 분명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명한 건 납의 양보다 8배는 많아야 되는 거죠. 헬륨의 양이. 그런데 현재 이 지구 대기 존재하는 헬륨의 양은 있어야 할 헬륨의 양의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사실로 드러난 것들을 다 근거로 해서 전체적인 거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지금 진화론자들이 설정한 지구 초기 상태가 모두 우라늄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원리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쓸데없는 그 생각들, 고집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이 지구는 늙은 지구가 아니라 오히려 젊은 지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앞에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도 다르게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과학의 원리를 갖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증명도 되지 않는 또 다른 가설을 만들어내죠.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발생된 헬륨이 모두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아야 되는 그 헬륨이 왜 어떻게 어느 정도 날아갔는지를 가지고 별별 이제 또 가설들을 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처음에 만들어낸 이 진화의 가설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진화론적 가설에는 모순과 억지가 너무 많고 오히려 성경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훨씬 더 과학적 원리에 맞고 그게 사실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경의 6천년 역사가 좀 확실하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게 자기장인데 지구로 쏟아지는 유해한 그 우주 광선이 지구의 대기권이나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주로 되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지구를 둘러싼 이 자기장이 없다면요, 생명체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또 이 자기장이 너무 세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막 뜨겁게 돼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적당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지구가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를 과학을 통해 알게 됐거든요. 근데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자기장도 반감기가 있는데 반감기가 1400년이에요. 그럼 이걸 역으로 살펴봐서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과거 1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두 배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단지 1만 년 전이라고 해도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중성자별의 자기장과 같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야? 세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그럼 아까 이 자기장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킬 정도의 전류가 지구의 유동성 핵에서 열을 발생시키면 이거 완전히 핵폭탄 저리 가라는 거죠. 지구 자체가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장을 통해 볼 때도, 과학적 원리를 통해 볼 때도 지구가 그렇게 오래될 수 없다라는 최고의 그 어떤 물리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주광선의 피폭에 의해서 이제 탄소 C14이 생성되는데, 이 우주광선을 비껴가게 하는 강한 지구 자기장은 과거에 C14는, 그러니까 탄소의 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많죠. 자기장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지구에 있는 C14을 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로 연대 측정을 하는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초기 상태가 어떠했는지 모른다는 게 그게 가장 이제 큰 관건입니다. 전부 초기 설정에 대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유추하고 뭐 가설을만 설정해 버리고 나서 과학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 걷다 갔다 붙이고 그걸 갖고 막 해석을 해내려고, 증명도 되지 않고 증명도 할 수 없는 그거를 자꾸 설명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모를 땐 이게 진짜 과학이라는, 과학을 말하는 줄 알죠. 그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설과 추측을 얘기하는 건데 혼선이 따르게 되는 거죠. 모르고 보는 사람들, 이런 걸 전혀 듣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용어에 껌뻑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로 연대를 측정할 때 어쨌든 암석 같은 무기체,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라늄과 납 이 연대 측정법이나 또는 포타슘 아르곤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고, 생명체 유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가 5730년인 방사성 탄소 이 연대 측정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뭐라고 그랬어요? 방사선 연대 측정법의 기본 논리는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측정해 살피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어쨌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지구 자기장에 의해 C14의, 그러니까 탄소의 양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유기체의 나이를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의 경우는 3500년 이내의 경우가 비교적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방사선 이 뭐 이 탄소 연대 측정법이 그럼 과연 옳은가를 또 보면요,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갓 잡은 사슴뿔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측정 결과가 1만 년이 넘게 나옵니다. 또는 물개를 잡아서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따로 검사를 했는데 이게 둘 다 다른 시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 어떤 가설이 사실이 되려면 이게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체를 측정하는 경우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0년이 안 된 용암을 갖고 측정을 하면 2100만 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설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증명이 되려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몇 번을 반복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방법의 경우 오류가 나타난다는 거. 결과도 오류가 나타나고 전제도 똑바로 세울 수가 없고,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을 하면 값이 다 다르게 나오고 전제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게 사실은 온전치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든 초기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 없이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가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과학을 동원해서 주장하는 거는 바로 그 지질연대표라는 자기들 나름대로 또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지만 오랫동안 진리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지질연대표. 그거를 붙들고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놓지 않고 그 틀에다가 이제 과학을 동원해서 갖다 때려 맞추려고 하는 무모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확신들의 배경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느니 그 가설, 증명되지도 않은 그 지질연대표 믿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인 반역이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사탄의 그 교만스러운 불순종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창세기를 살피며 우리가 알아가듯이 많은 진화론 과학자들이 과학적 조사라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는 가설들이 우리 성경보다 오히려 더 비과학적이고 덜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설이고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설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설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진리를 찾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잘못된 가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과학의 원리를 동원해서 이거 사실인 것처럼 꼭 사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우겨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저들의 태도가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미신과 종교의 문제구나, 진화 종교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은 그 몇몇 과학자들이 과학을 들먹이면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전문 용어들과 원리들을 말하면서 설명한다면 그런 곳에 다 빠져서 그런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미신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냉철하게 비평할 것은 비평하고 따져볼 것은 따져보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시대에 또 많은 믿음을 가진 이 창조가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과학이 더욱 발달해서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창조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정확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쨌든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국 믿음이니까 이런 믿음의 그냥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학의 질서,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 과학을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좀 더 뿌리가 깊은 그런 믿음의 그런 근거를 쌓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세상은 왜 이렇게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과 그리고 이 지구가 너무도 선명히 보여주는 홍수로 인한 심판과 같은 사실들에 대해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음의 문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뭐 홍수 심판 등을 믿는 게 어렵지 않죠. 너무 쉬운 것이겠지만 믿음의 문을 들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볼 때는 성경의 이 말씀들은 참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사실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창조, 똑같은 심판의 증거인 이런 자연들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그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성을 더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신을 미생물에서 진화해온 유인원의 후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자꾸 믿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지만 믿음이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단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음의 문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현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건 좀 너무 과하게 이거 좀 주석된, 풀이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된 거라면, 아니 우리가 로봇이죠. 우리에겐 자유주의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의 노력인 것처럼 행위의 구원과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었다는 것을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떠들고 자랑질할 필요가 없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연적인 계시를 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걸 잘 믿지 않아서 그렇지, 이 자연 계시처럼 하나님의 진짜 존재를 확실하고 아주 확고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물들이 없거든요. 대단한 건데 안 믿는 거죠.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확실한 증거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세상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은 웅장한 자연 앞에 숙연해지며 이 자연을 만드신 일을 체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특별 계신 예수님과 성경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을 기록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믿은 결과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가설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리는 자연의 증거들이 다 진화의 증거로 보이는 거고, 참 이상하죠. 사람은 믿는 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믿어야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볼 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른 걸 알게 되고 바른 걸 믿게 될 때 보이는 게 있다고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믿음을 따라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자기 생각에 가득 찬 대로 그걸 해석하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지금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자리일 텐데 바로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길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 사랑과 그 이끄심을 만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지 않도록 너무도 확고한 증거들을 온 자연 만물과 우리의 양심에 두시고 또한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리고 특별 계신 이 성경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너무도 확고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오던 삶을 회개합니다. 믿음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한 우리가 믿어야만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너무도 많은 것을 잊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온다고 하셨는데 날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며 더더욱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내가 믿는 대로 보인다라는 거 잊지 않고 정말 우리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